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당국자들이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불타는 군용 트럭으로 보이는 사진을 지난 3일 텔레그램에 올리면서 잘 타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S-300 미사일 발사대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 현장은 러시아 영토이고 서방 무기를 사용해 적의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가받은 뒤에 첫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타격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레슈크 부총리의 해당 텔레그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에 관해 에호르 체르네우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안보국방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러시아 남서부 접경도시 벨고로드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하이마스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타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4일 보도했습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입니다. 이에 앞서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오후에 하이마스를 벨고로드를 향해 쐈다는 글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당국 입장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뉴저지주 출신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4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 본선에서 이기면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합니다. 김 의원은 이날 치러진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인 로렌스 햄, 노동운동 지도자인 패트리샤 캄포스 메디나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놀라운 승리의 결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이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운동을 이어갈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김 의원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 지역구의 현역인 같은 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메넨데스 의원, 커티시 버쇼 공화당 후보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본선에서 득표를 겨루게 됩니다. 뉴저지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현역인 메넨데스 의원의 득표력이 본선 승부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 현장에서 김 의원이 혼자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보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하원의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개혁적인 면모를 보이며 주목받아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태난먼 사태 35주년을 맞아 중국 내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4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태난먼 사태를 대학살로 표현하고 중국 당국은 6월 4일의 기억을 억누르려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닷새 일정의 국빈 방문을 위해 5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 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6일 프랑스 북부 해안지역인 노르망디에서 열리는 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연설합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첫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한 캐나다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도는 구름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 기온 19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전 기자입니다.
미 한일 3국이 4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회의 공동 발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비판했습니다. 하워드 솔로몬 빈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기타 북한산 무기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며 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양국 모두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점점 고조되는 핵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추가적 도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가 IAEA에서 공동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IAEA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빈 주재 한국 대표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핵 핵심 그룹도 최초로 공동 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북한의 IAEA 탈퇴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공동 발언을 했으며 다가오는 9월 IAEA 총회에서 북핵 규탄 결의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유예를 확인하며 더 이상 지체하거나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즉각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갱신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금융, 물자,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3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의 핵 위협 수준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예전과 동일하게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가 4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더 위협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해결해야 하는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사람들이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냉소적이었던 일들을 해냈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뿐 아니라 유럽에도 존재하는 압도적인 위협으로 일본이 GDP의 3%를 국방에 투자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화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역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결성하고 영국, 호주와 함께 안보동맹 오커스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및 필리핀 간 공해와 해양, 영토 보존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과 인태 지역 국가 간 동맹과 협력 강화에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면서 시 주석이 현 상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미군은 타이완 투입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지상군과 공군력, 해군력 배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선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을 우려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나만큼 많은 일을 해낸 전직 대통령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라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되찾기 위해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해 민간 부문 투자로 8,65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을 해낸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대남 오물풍선 살풍 등 도발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an alliance we take seriously.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we, the United States, are best.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상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태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offer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without preconditions stands. We have continued to make that clear. That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해왔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대신 계속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바다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은 또한 한국을 향해 도발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 260여 개를 한국으로 보냈으며 2일에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렸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북한으로 이른바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 한일 3국이 실시할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가 전례 없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 한일 3국 연합훈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한일 3국이 새로 실시하기로 한 연합훈련은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이 훈련은 공중과 육지, 바다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면서 전구 수준, 작전 수준, 구성 요소 수준, 전술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일 미 한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며 새로운 미 한일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 한일 훈련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 장관은 미한일 훈련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작년에 승인된 단연간의 훈련 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엣지의 명칭은 미한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의 첫 단어와 미일간 연례훈련 킨 엣지의 마지막 단어에서 따온 겁니다. 또한 3국 장관은 고위급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과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3국 연합 훈련은 과거 양자 훈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매년 연합 훈련을 진행해 왔고 한국과 일본 군사 관계자들이 상대국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참관해 왔다며 하지만 세 나라가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건 그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톨 교수는 미한일군이 대규모로 협력한다는 뜻이고 이런 훈련을 매년 진행하게 될 경우 준비태세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위협은 극도로 적대적이 됐다면서 이런 적대감을 통해 동맹을 와해시키고자 한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한일 3국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연합훈련을 3국 관계 성격의 확장으로 해석했습니다.
Trying to figure out how each other would operate in this.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과 전쟁 시나리오를 연결해왔다면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에 일본을 연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일 3국의 새로운 군사훈련은 북한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일 연합훈련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미한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동북아의 어떤 중요한 안보, 경제 도전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털 교수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관계 강화가 미한일 연합훈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백털 교수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위협은 더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이 더 시급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한일 세 나라가 지난해 8월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르게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ike...
피터스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데이터 공유를 통해 요격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동안 초점을 맞춰왔던 북한의 위협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이 3국 안보협력 체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다각적인 안보 동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장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를 정례화하는 건 1대1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자적인 안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동맹엔 미국과 한국, 일본은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 나라도 향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건 미한일 3국의 연합훈련이 연례적으로 또는 정례적으로 시행된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3개국의 협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안보협력 체계는 역할 분담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 새로운 전략 수립, 전략의 현실성 확인 등 다양한 요소 등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협력 체계를 통해 향후 파트너십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에 있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종관은 안보협력 체계를 통해 미한일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결정은 미한일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당장 올해 11월에 진행될 미국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보협력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3국 국방장관이 성명에서 안보협력 체계 구성을 연내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미한일 3국 협력의 보호장치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적성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대가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4일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연구를 표적 삼아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날 2025 회기연도 FBI 예산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적국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미국 기관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는 우리의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통제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실제 분쟁 발생 시 다른 국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해외정보국이 벌인 솔라윈즈 관련 해킹 사건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손상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솔라윈즈 해킹 사건은 2020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대거 해킹된 사건으로 미국은 러시아 해킹 그룹 솔라윈즈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또 이번 서면 보고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악성 사이버 행위자와 범죄자들이 악의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적들에게 대가를 부과해야 하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련의 합동 및 지원 작전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 법 집행 및 정보 역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사이버 분야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말 하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들의 진화하는 복잡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와 FBI, 국가안보국도 지난달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도 지난 2월 발표한 국가확산자금조달 위험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배치해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들 나라에 푸틴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 등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테러 전쟁 지원에 나서지 말 것을 각국에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해당 보도를 확인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촉진하고 잔악 행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거나 외면할 수 없다며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답방을 요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베트남 방문 요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방문 준비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일정은 거론하지 않은 채 진전됐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더욱 확대, 가속화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이어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우방국들의 지원을 얻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지출안의 초안이 하원 세출위 국무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가 4일 2025 회계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가 적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영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해당 정부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위에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안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탐콜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지출 법안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우리가 자유라는 대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legislation makes clear that we will not retreat from the cause of freedom.
또 이번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중국의 영향력과 타이완 및 영내 다른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적대 정권의 기승에 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 회기연도 지출 법안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또다시 제3국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번호 대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식별 번호만을 발신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항에서 제3국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선적의 용신호는 한반도 시각 4일 오후 3시경 남포항이 자리한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용신호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후 12시경 북한 서해에 나타났으며 약 3시간에 걸쳐 남포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남포항 인근에 도달한 직후 지도상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용신호가 선박의 위치 신호를 외부로 발신하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는 바다가 없는 육지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선박이 부르키나파소에 깃발을 달았다는 건 선주가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를 달리하는 편의 취적 방식으로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용신호는 지난달 중국 황화강에서 출항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용신호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만을 외부로 발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처음에 정해지면 폐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이나 대북 제재 선박을 식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신호가 IMO 번호를 감춘 채 MMSI만을 공개하는 수상한 행적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신호가 IMO 번호 대신 MMSI만을 이용 중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보여온 행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용신호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춘다면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반대로 IMO를 감춘다면 북한에 기항한 흔적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남포를 비롯한 북한 해상에선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일 새벽 현재도 남포 일대에는 북한 깃발을 단 통용 1호와 하이양 6호 등이 MMSI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혜운의 이동근 대표는 BOE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IMO 번호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제3국 선박이 최근 자주 출현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 4월 팔라우 선적의 CC9호가 북한 근해와 남포 개선 장소 등에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5월 중순엔 중국 화물선과 어선, 바지선 등 5척이 남포 일대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주로 머무는 북한 남포 일대에 이처럼 제3국 선박이 기항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러시아와 근접한 라진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구에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해외 선박의 입항 규제를 해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지는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용신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한국과 첫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한 캐나다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제1회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하고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파트너와의 협력,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 검토 등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첫 한국과 캐나다 북한인권협의가 열린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첫 인권협의를 개최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대북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5월 9일 열린 보편적 정례 검토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위임한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31일 캐나다와 서울에서 양국 간 첫 북한인권 협의를 갖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과 조이아 도넬리 캐나다 외무부 동북아 국장이 이날 협의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통제 강화에 몰두하는 데 대해 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권과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북한 인권 협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양자 협의체로 양국은 이번 첫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연례적으로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건과 가해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민간 단체들의 책임 규명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단체는 새 보고서에서 1,000명이 넘는 가해자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 단체 코리아 퓨처는 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명단과 사례 수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571건의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를 통해 1,070명의 가해자를 식별하고 8,718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며 각 사례는 폭력과 억압, 불의로 인해 파괴된 실제 인간의 이야기와 삶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또 북한 내 구금된 피해자 1,425명의 신원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정보를 22개 정부와 국제 다자기구 등에 브리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에게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 제재와 달리 표적 제재는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향후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과 다양한 정부 기구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할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단체의 보고 내용을 두 차례 인용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는 이 단체가 앞서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구금자에 대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실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지난 4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단체가 1,000건 이상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례, 100건에 가까운 생명권 박탈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디렉터는 이러한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관리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그 마그니츠키법 인권 제재 레짐 그리고 네. 또 보편적 관할권 그런 그 툴들이 엄청나게 그 다른 맥락에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른 민간 단체들도 책임 규명을 위한 자료 구축 노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를 조사, 기록, 보존, 전시하는 온라인 복합자료 전시관인 북한인권 라키비움을 개설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 라키비움은 먼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기억으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라키비움은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의 합성어죠.
이 단체가 이런 증언을 교차 분석해 정확성을 높인 뒤 최근까지 기록한 사건은 8만 5천 건이 넘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 지난해 11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정성의 명령체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전무하다며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과 공동으로 작성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을 실시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 EU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전달됐습니다. 이 단체의 송한나 센터장은 앞서 BOA에 북한의 인권침해 자료들을 유럽인권재판소가 있는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 등과 공유하는 건 향후 책임자 처벌 등 책임 규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이현심 책임 규명 담당 팀장도 이 단체가 런던과 서울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책임 규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헤이그는 네덜란드 유럽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다른 유럽 도시와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런 뭐 ICJ, ICC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제법의 담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정의라던가 책임 규명을 앞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기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인권침해 사례 자료들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첨단 기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만들어 설득력을 높이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시기의 처형 실태 등을 매핑을 통해 입체적으로 공개했던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입니다.
구글 어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그 구수 진술을 적는 거 플러스 이제 어디서 이제 공개 처형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유해가 어디 이제 매장이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이제 그 좀 더 한 단계 더 많은 정보를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좀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도 또 이제 그 책임자 개인이나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정확한 팩트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영어로 전달하는 게 네.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앞으로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 규명 노력 대부분이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나다 알 라시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일반 토의에 앞서 구두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n this year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DPRK, impunity continues.
알라시프 부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올해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불처벌 관행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징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의 진전은 북한 주민과 국내외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토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에 구름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6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과 남포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신의주 맑겠고 16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강계 역시 맑은 가운데 13도에서 29도 분포, 해주는 17도에서 29도, 개성 역시 맑겠고 16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 맑은 가운데 17도에서 30도, 원산 맑은 가운데 16도에서 29도 예상됩니다. 함흥 맑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청진 역시 맑겠고 13도에서 21도입니다. 선봉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해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무산 삼지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적어도 토요일까지 바다 물결 0.5에서 1m 정도로 비슷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9,365, 7,465 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당국자들이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불타는 군용 트럭으로 보이는 사진을 지난 3일 텔레그램에 올리고 잘 타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S-300 미사일 발사대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 현장은 러시아 영토이고 서방 무기를 사용해 적의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가받은 뒤 첫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그 뒤에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타격했다고 공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레슈크 부총리의 해당 텔레그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에 관해 예호르 체르네우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안보국방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자국군이 최근 러시아 남서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하이마스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타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4일 보도했습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입니다. 이에 앞서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오후에 하이마스를 벨고로드에 쐈다는 글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뉴저지주의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4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 본선에서 이기면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합니다. 김 의원은 이날 치러진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인 로렌스 햄, 노동운동 지도자인 패트리샤 캄포스 메디나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로 확정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놀라운 승리의 결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이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운동을 이어갈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김 의원은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해 이 지역구의 현역인 같은 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에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메넨데즈 의원, 커티스 버쇼 공화당 후보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본선에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뉴저지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현역인 메넨데즈 의원의 득표력이 승부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 현장에서 김 의원이 혼자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보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하원의 진보 코커스에 소속돼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과정에서도 관행으로 진행돼 왔던 카운티 라인 시스템이 비민주적이라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잘 보이는 위치에 별도로 모아놓은 카운티 라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태난먼 사태 35주년을 맞아 중국 내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태난먼 사태를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중국 당국은 1989년 6월 4일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닷새 일정의 국빈 방문을 위해 5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6일 프랑스 북부 해안 지역인 노르망디에서 열리는 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